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예전에는 구역 예배라고 말했죠.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 예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배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되고 또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예배는 교회 얼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예배를 빼놓고서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로 예배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대로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단축형 그래서 이것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뭐 가치를 돌린다 혹은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배를 서비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worship service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예배를 섬긴다, 절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예배죠. 예도예자에 절배자를 써서 예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절한다,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만약에 서비스라면 예배의 중심이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대답은 자명합니다. 당연히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뭔지 제대로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전락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인 예배가 예배자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가 보다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은 참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된 신과 사람이 만들어 온 우상들도 예배합니다. 아이돌, 스타들 예배합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 대상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는 사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예배죠. 왜냐하면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가, 내 마음이 어떤 감동이 있었는가, 여기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점점 예배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맞춰줘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에 잘 맞춰지지 않고 자꾸 우리 수준에, 이 시대 상황에, 우리 형편에, 내 기호에, 여기에 자꾸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을 대우하는 것과 한 국민을 대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대통령을 대우할 때는 모든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도 완전히 다 다릅니다.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공항에 내려올 때부터 카페트가 깔리고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지 않고 귀빈들이 통과하는 곳으로 통과하고 일반적 차를 타지 않고 리무진을 타고 일반적 숙소에 머물지 않고 아주 좋은 호텔이나 궁에 머물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구속주시오. 그분은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올바로 반응할 수 있고 이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언약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약 신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언약은 그 발생에 있어서는 일방적이지만 유지되는 측면에서는 쌍방적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을 멸하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언약의 동반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 주도권은 하나님 그분께 있고 우리는 예배로 부름을 받은 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고 인간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부르셨죠. 그때 내가 직접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건져내고 인도한다는 이 말, 구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난 다음에 한 일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이었고, 모세도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놓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예배는 그 다음에 그 순서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렇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래 놓고 계명 순종을 요구하지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계명 순종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모세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노래를 하다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는 송영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건이 일어나서 그리하여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셨는데 그 다음에는 일방적인 일만 나타나지 않고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뭐냐? 상호교호적인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개혁교회 가보시면 주보에다가 예배 순서가 쭉 있잖아요. 거기 화살표를 그리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위로, 아래 위로.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화살표가 밑으로, 인간 배사님께 반환한 것은 화살표를 위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강설은 내려오는 화살표, 강복선은 축도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기도, 찬송은 올라가는 화살표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기만 하는 행위도 아니고 받기만 하기도 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쌍방적 행위인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예배 드린다. 드리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도 있는데 언약적 성격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강조되어야 된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일이 함께 강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뭔지를 살펴봤는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숭배 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숭배 행위를 할 때 의식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예배를 돕는 방편이 되어져야 되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예식이 우리를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짧은 순서가 예배를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혜롭게 이 예식을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의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과 내용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그냥 양푼에다가 담아내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은 제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법입니다. 예배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의식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식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조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식이 좀 많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예식이 좀 단순해지는 이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또 어떤 개혁교회를 한다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일반적인 또 교회보다는 또 예식이 또 많은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문맹 시대에 성경 자체를 읽을 수 없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구약, 그 다음에 신약 다 찾아서 함께 읽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하는 우리로서는 또다시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구약 교독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구약을 잘 읽지 않으시고 그리고 선지서를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구약 교독 시간을 따로 마련한 거예요. 이런 어떤 융통성은 시대마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종교개혁 시대의 의식을 꼭 가져와서 그대로 써야 뭐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왕을 아뢰날 때도 그 왕실의 제도를 따릅니다. 영국 여왕을 아뢰날 때는 영국 왕실의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하물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일과 관련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생각,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배를 이벤트로 만들어요. 축제 축제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기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앞에 나오기도 하고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면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예배 규정적 원리라는 것은 이름에서 지금도 따라야 될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명한 것만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칼빈이 그 사실을 잘 말했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법만큼이나 강력한 금지의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명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편에서 간증도 들어오고 요즘에는 좀 사그라들었지만 한때 또 월십 댄싱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때문에 성경제일주의 원칙은 예배에 항상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에 드린 자가 누구든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지 않은 의식을 도입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드리심으로 구약 의식법이 철폐되었지만 의식법이 철폐되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타나잖아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순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물론 딱 정확하게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물론 않지요. 예배의식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 또 하나는 예배를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루트파 교회는 계획파 교회보다 더 미적 감각에 호소합니다. 그렇다고 뭐 개혁교회가 미적 감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미적 감각을 즐겁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미학보다 신학이 앞서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가 부드럽게 인도를 하고 신앙의 정서를 고양시키는 것. 그래서 예배의 절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아닌 예배의 절정을 자기 신앙이 고양되는 이것을 예배의 절정으로 이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하게 선포되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찬양 인도자의 찬양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응했는가,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적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뭐지요? 강단이 무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관람자가 된 거예요. 교회는 이벤트를 만듭니다. 멋진 찬양을 하고 프로젝트를 띄우며 그러면서 감동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현대교회가 전통적인 이 기독교 예배 의식을 대중성이라고 하는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성이 중요한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 기독교가 타락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엘리야는 차분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방방 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죠? 춤추고 떠들고 놀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했죠? 춤추고 뛰고 놀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떠난 종교 체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카타르시스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매일 감동이 되고 매일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감동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도취된 상태가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경외감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세 번째로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뭐 예배 모금에도 나타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경외심과 즐거움입니다. 경외심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예배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지위에 대한 동의고 반응이고 그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정서는 경외감이죠.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정서는 전부 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직접 보면 죽는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 이런 거 이야기하면 딱딱하다 그래요. 재미가 없다 그래요. 메마르다고 말합니다. 좀 분위기 좀 좋게 할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그 말이죠.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 아니고 무슨 공연장에 공연 보러 온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맡아요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합니까? 시종일관 자유롭고 밝고 경쾌한 음악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음악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지 인간의 영을 북돋우는 시간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쓴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그 책에도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좌소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내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괴리감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옳은 것은 이건데 즐기는 것은 저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아는 것과 즐기는 것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과 함께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보면 달려가서 몸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죠. 그냥 와락 달라들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서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요.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처럼 이게 파라독스가 없습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한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성약교회 김홍전 목사님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두 가지 정서가 어우러지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세자가 아바마마에게 나아가는 것에 비유했어요. 좋은 비유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죠. 그러나 일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세자가 그 대왕에게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탁 안기죠. 그죠?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모음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참고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들은 또 우리가 이미 또 공부도 했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예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보다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제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맞는 혹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제사예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제사가 아니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소와 황소와 같은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사실은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먼저 일으키세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이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범하면 도덕적 자책감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죄를 잊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 추구는 죄책감을 가리기 위한 자구책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취미생활을 합니다. 무료하고 공허한 시간,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침묵을 못 견디죠. 누구 만나야 되고 음악 들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돼요. 그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들어해요. 시간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홀로 시간 나면 홀로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반면에 회개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영혼의 괴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영적인 고뇌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더 주님을 닮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즐거움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정서가 없다면, 이런 정서를 가진 지 오래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없이 어떻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합니까? 이제 저는 네 번째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의식에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좋아 보이는 순서를 끼워 넣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순서, 예배 요소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가? 칼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요소로 말씀 선포, 성례, 기도, 교제, 교제는 구제를 가리킵니다. 요 네 가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1542년 칼빈의 제네바 시편 이 서문에 찬송과 서문에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예배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몇 가지 순서가 또 예배 순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예배 순서도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 안에 이거 외에도 또 들어와 있는 게 있죠.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들어와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죄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한 10안 5, 6년 동안 십계명을 또 암송하지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 순서 배치도 신학적 고려에 따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죄 고백은 십계명 다음에 오지 십계명 전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죄 고백, 죄를 깨닫고 죄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성경 봉독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들어와야 됩니까? 설교입니다. 그런데 조금 큰 교회들 보면, 큰 교회 아니라도 찬양대 있는 교회는 성경 봉독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찬양대 찬양이 들어가고 찬양 마치면 설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 이사 61장을 찾아 읽으시고 난 다음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설교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 곧바로 설교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헌상은 설교 후에 오고 성례도 설교 다음에 시행합니다. 말씀이 뒷받침되고 말씀의 원리에 따르는 방식으로 예식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 순서, 다른 교회도 물론 뭐 참고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교회 참고하기보다 저희 교회가 왜 이런 순서를 따르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첫 번째 순서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어떤 교회는 써놓기도 하지만 굳이 뭐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러주심이 없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반응이 예배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타국인까지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려고 불러 모으라. 신명기 3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는 이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낭독한 다음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하죠. 묵도함으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뭔가?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예배 순서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시 했고 저도 그런 한국교회 전통이 옳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앙 고백을 계속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을 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신조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요약한 내용이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신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약으로서 신앙고백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고백할 때 나 혼자 하지 않고 다 함께 하죠. 그래서 한 개인의 신앙고백을 넘어 공동체 일치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볼 때 이 신앙 고백은 예배 순서에서 매우 중요한 순서가 될 수 있다고 믿고 특별히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갈게톤 신조 뭐 이런 고대 신조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웨슬리 신앙 고백서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면 과거와의 연속성을 지닌 교회라고 하는 이 측면이 강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 교회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내용을 우리도 고백한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신앙 고백은 빼놓고 간증하는 순서를 넣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 성도님의 간증이 아무리 탁월해도 온 교우들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는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되는가? 의례적으로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활기 없이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믿고 또박또박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단호하게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 본 지 오래됐는데요. 중국에 들어가서 은혜 받는 시간이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시간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목소리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힘차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도 물론 뭐 사도신경이니까 의미는 알지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도들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혀가 절단당했잖아요. 얼마나 고백이 중요합니까?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며 한 하나님 안에 삼위이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가 혼동되거나 본질이 분리됨이 없는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구 교회는 절기 때 니케아 신경을 대개 암송합니다.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3월달부터 니케아 신경 고백하지요. 신앙 고백의 내용 안에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하이델베르크 문답, 벨기에 신앙 고백, 도르트 신조, 웨슬리 신앙 고백서. 이게 다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짧고 빨리 해치우다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사도신경 해버리고 마는.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니케아 신경 이 내용은 독립개신교회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저희하고도 함께 교류하는 그 교단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요소 중에 설교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로민답 65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는 질문에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께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도구요 성령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은 이 강설을 예배자의 행위로 보기보다 설교자의 행위로 봤습니다. 물론 설교자도 예배자지만 설교자의 행위로 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뭔가 내가 드리러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사실은 받을 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물론 실제로 번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 드렸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장으로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뭔가 드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가 있죠. 또 공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긴 한데 기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사귐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잘 사용하는 행위, 믿음을 잘 훈련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제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 153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나아가는 방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은혜 방편이라고 하니 참 오묘하죠. 이 부분은 2차적인 의미에서 은혜 방편으로 이해되는데 2차적 의미라는 그 말은 1차적 의미로서 말씀이 주어지는 응답으로서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은혜 방편을 말씀과 성례만 말하지 기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왜냐? 객관적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는 얼마든지 주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성을 살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제외시켜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차원이 아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창이라 해야 됩니다. 군대 가면 복창하지요? 복창이 뭡니까? 상관이 한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나의 결핍, 부족,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운데,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만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소율의 응답에도 그렇잖아요. 기도가 뭐냐?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요즘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빼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요즘에 팬텀 싱어 포 시즌 포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인가 하여튼 어디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성악가인데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음악 프로그램을 빼면 방송이 불가능할 정도고 교회 안에서는 미술보다 음악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참 큽니다. 올간 있죠. 찬송 네 번 하죠. 송령 하죠. 칼빈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필라톤이 말하기를 상당히 올바로 지적한 것인 바 음악은 한 가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나라의 도덕적 수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나라인지는요, 대중가요 들어보면 압니다.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음악 사용 방식을 보면 알아요. 무슨 음악을 즐겨든지를 보면 거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으나 잘못 사용하면 음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고삐가 풀려가지고 방탕하게 되거나 나약해집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자랄 때도 어떤 음악, 특정 음악을 자꾸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들하고 말하는 하지 않습니다. 찬우와 찬영아, 그런 음악이 분위기는 좋지만 그런 음악을 계속 들으면 사람의 심성이 나약해진다. 그래서 장조와 단조를 균형있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하는 음악들 뭐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들으면요,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음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2013년도에 제가 개혁교회 음악 사용 방법이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특강을 했으니까 거기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가사 혹은 주제와 내용이 있고 또 하나 곡조와 가락이 있습니다. 가사와 곡조, 멜로디와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돼요. 두 가지가 답니다. 아시겠죠? 멜로디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사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심과 맞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사라는 말이고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제사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곡조와 멜로디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가를 봐야 돼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시편상을 부르다 보면요, 되게 압니다.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금방 돼요. 무게와 장엄함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월드컵이나 혹은 무슨 올림픽 대회 보면 국가연주를 하죠. 그런데 국가연주 들을 때마다 경망된 그런 국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다 들으면 애국심이 우러나오고요. 아주 장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가락이 좋으니까 이거 하자. 그게 바로 자기를 즐기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요즘 찬송들 당김음도 많고 박자와 속도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일반적으로 교인 전체가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이 예배 이런 데 가면요, 어르신들 못 따라가요. 짜짜짜 짜짜짜 뭐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함께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래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잘 연주도 하지 않더니만요. 나훈영 씨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회중 찬송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죠.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책의 저자 마크 데버가, 저는 사실은 이 책을 교회가 뭔지를 좀 보려고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음악 사용에 대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과 승리를 노래하는 음악만 사용하면 그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분은 자녀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몰라요. 영적인 깊은 고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데 막 박수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한 시대에만 국한된 음악만 사용하면 그런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교회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편 찬송은 좋은 찬송이긴 하지만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정서도 헤아려야 돼요. 그러나 물론 그 정서는 고급하고 고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것이라 해야 되겠죠. 오늘도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했잖아요. 그런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할 때 시편 찬송이 좋은 기준이 됩니다. 칼빈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대로 그 윌리엄 파렐하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개혁하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541년에 칼빈이 돌아올 때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가는데 교회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 교회법을 제정하고 시편 찬송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회중 찬송을 도입하는 것이 유익하고 회중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먼저 아이들에게 시편 찬송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회중이 따라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게 시편 찬송을 잘 부르면 좋겠는데 시편 찬송에 익숙하지 않고 또 뭐 통일 찬송과도 뭐 그렇게 잘 부르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현대 교회들은 찬송가 잘 모릅니다. 뭐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불러야 되는 것은 이것인데 실제로 즐기는 것은 다른 것이 되다 보니 아이들이 자꾸 세속음악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주고 삶이 좀 풀려지면 그런 음악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참 고민을 하면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요. 학생의 헌신예배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찬양제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그 문학의 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1년 내도록 찬양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르는 것이나 즐기는 것이 거의 뭐 괴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계속해서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가 2017년도에 청년부 시편 찬송 발표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상황을 제가 잘 알거든요. 청년들 저녁 먹으면 밑에 내려가면 가만둬도 본인들끼리 사부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시편 찬송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익혀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부르고 함께 연주도 하고 중주도 하고 발표도 좀 하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바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는 원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수장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순서 헌상이 있죠. 하이델베르크 윤다 103문 이제 거의 다 하이델베르크 윤다 뭐 129문까지 있으니까 아직도 좀 남긴 했지만 거의 사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답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헌상이죠. 헌상은 자비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로마서 15장 오늘 마무리했지만 15장 17절에 성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봉사의 직무, 디아코니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또 헌금은 오퍼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도 물론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시간이 있는데요. 이 광고 시간과 관련해서 뭐 개혁교회는 엄격한 개혁교회는 그 광고 예배 전에 하든지 예배 마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소식이고 그 다음에 이 몸된 교회 지체가 되는 성도의 교제에 속하는 행위로 봅니다. 광고는 성도의 교제에 속하는 행위예요. 아까도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언급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교제라고 보면 그 광고를 뭐 또 넣느냐 마느냐 그러죠. 개혁교회네 아니네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축도가 있죠. 축도 혹은 축복선언. 이 부분도 논란이 많고 이낙규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신학연구위원회 때 그때도 이거 가지고 좀 서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원이냐 선언이냐 저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그 뜻을 따라 복을 비는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서구교회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뭐 등등 그 쭉 나타나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합니다.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있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은 원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표현한다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을 것입니다. 있을지어다는 저는 맞는 번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절이 16장 27절인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은 기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너의 있기를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자 즉 바울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축도할 때 목사가 손을 드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축도할 때는 두 손을 듭니까? 왜 손을 들죠? 축도자가 손바닥을 아래로 이렇게 향하면 마치 축도자가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유대인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복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선언한다면 왜 이렇게 해야 선언합니까? 이게 선언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도 기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손바닥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마치 자신이 복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만들어요. 매우 초라하게. 오히려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직 복은 하나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도 계시지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식어를 붙이면 축도의 무게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축도는 예배가 마쳤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예배당 밖에서도 언약을 지키는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할 것이다. 저희 아버님이 말이죠. 젊었을 때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 표현이 그래요. 양키들, 미국 사람이죠. 그죠? 미군들. 예배 시간이 늦게 와도 축도 때는 들어와가지고 축도 딱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축도하면 짐 챙겨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장할 때도 말이죠. 이게 뭐 오랫동안 길이 들여서 바꾸려고 하니까 참 힘도 들기도 하고 뭐 워낙 좁아서 저희는 그러기도 한데 원래는 회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개혁교회는 들어보셨죠. 당회와 목사가 악수를 합니다. 이 회중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다시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가 퇴장하고 그 다음에 교우들이 천천히 나옵니다. 제가 안식년대 화란 개혁교회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현 교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화란 개혁교회 예배에 참여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참 이런 전통들을 꼭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도 좀 고민하면서 이런 분들도 좀 바꾸면 좋겠다. 구두 빨리 신고 나가기가 바빠요. 그냥 네? 빨리 내려가지고 구두 신고 나가면 막 쫓아 나가니까 막 먼저 가버린 분들이 있고 하니까 얼굴도 못 보고 예배 순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 말씀은 요즘에 이제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왜 목사님이 다 순서를 독점합니까? 그래서 회중들과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순서는 장로님이 하고 성경공도 순서는 목소리 좋은 분이 하고 뭐 좀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생동감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제의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회중이나 동일한 언약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적어도 신분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례도 인도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이 시대의 어떤 권위주의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생활을 따라서 이런저런 의견 제시를 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아니네요. 예배 때 주의할 점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목회자들도 잘 들으십시오. 또 예배 인도하는 직분자들도 대개 묵상기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묵상과 기도는 다릅니다. 묵도지 묵상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냥 묵도하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에 보실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죠. 항상 오늘도 제가 박창선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회중에게 뭘 베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자가 우리한테 뭘 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또 때로 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도 회중을 의식해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내려오시는 말씀을 자꾸 올리겠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내려오시는 왜 자꾸 올려요. 그리고 기도할 마칠 때도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데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야기 딱 하려고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기를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지 기도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소원을 드립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어머니 아버지 제 소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불순한 거예요. 알아서 하라 그 말이죠. 그런 뉘앙스가 물론 그분에게 없겠지만 그 어투는 바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존하신 분이시잖아요. 현존하신 분한테 과거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목사의 삶은 설교만큼 중요합니다. 목회가 왜 어려울까요?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요, 무슨 해야 될 노동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첫 번째 책임이 목회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는 찬양대원이 있지 않지만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노래를 불러놓고 주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 전에 그게 1절인데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과 정직한 자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직한 자라는 말은 옳은 일을 시작하는 자,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워진 의인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찬송이 정직한 자에게 어울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직한 자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가정과 직장과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날 교회로 모이지만 우리가 그 싱클레어 퍼거슨의 책이죠. 우리가 교회다. 그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은밀하면 우리가 곧 교회예요. 뭘 교회를 물론 교회 간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교회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로 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가 뭐냐라고 말하면 예배는 일상의 삶 가운데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은혜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삶이 교정되고 성화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전혀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삶으로 괴리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예배를 올바로 알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요소 하나하나들을 다 점검하고 그 내용들을 익혀야 될 참으로 중대한 일임에도 저희가 그러지는 못한 상황 가운데 있으나 오늘 들었던 말씀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서 올바르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게 하시고 이런 깨달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인간적 열심과 사람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꾀를 쫓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을 따라 참된 믿음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영적 감각으로 익힌 이런 영적 감각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현상교회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217장